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밌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96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 먼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료 한 방울 쓰지 않고 태양열로 움직이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기록을 세웠던 비행사들이 세계 일주에 나섭니다. 이들은 5개월 동안 25번의 비행을 통해서 전 세계를 일주할 예정인데요.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영어 약칭 SI-2로 불리는 태양광 비행기 솔라 임펄스2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로 들어왔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거의 유리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기체는 아부다비에서 재조립됐고 이제 세계 일주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제작된 솔라 임펄스1이 이미 지난 2012년 유럽에서 북아프리카로 비행했고 2013년에는 미국을 횡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SI-2는 길이가 72m에 달하는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개에 태양광 전지 17,000개 이상이 달렸고 이 태양광 전지들이 최대 52kW의 전력을 만들어냅니다. 태양광 전지는 또 밤에 비행기에 달린 전기 모터 4개를 움직이는 충전기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조종사 한 명이 타는 SI-2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출발해 태양빛이 가장 센 적도를 따라 비행하고 며칠 동안만 땅에 내립니다. 조종사 두 명이 비행기가 착륙해 있는 동안 교대합니다. SI-2를 모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면서 이번 계획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베르트랑드 피카르드 씨는 비행하는 데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So it's very exciting for everybody and we are also in the psychological preparation.
이번 세계 일주 계획에 모든 사람이 들뜬 게 사실이지만 조종사나 지원 요원에게는 심리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비행에 필요한 기술은 모두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아주 긴 비행에 따르는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가 있죠. 특히 5일 밤과 5일 낮을 혼자 비행할 조종사가 힘들 텐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신적인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을 피카르드 씨와 함께 추진하고 역시 SI-2를 조종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인 앙드레 보르슈베르그 씨는 비행기에 자동 항법 장치가 있지만 자신과 피카르드가 한 번에 20분씩만 쉬거나 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 prévoit de se reposer ou dormir par tranche de 20 minutes maximum.
밤에 조종사가 몇 번이나 쉴 수 있을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상에서 모의 비행 훈련을 할 때 우리는 하루에 6번에서 최대 8번 정도 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2시간 정도 자는 셈인데 그렇게 많이 자는 게 아니죠.
베르트랑드 피카르드 씨는 솔라 임펄스 계획의 목적이 재생에너지와 청정 기술이 가진 장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If an airplane can fly with no fuel around the world, can you 기름 한 방울 쓰지 않고 비행기를 날릴 수 있다면 이런 청정 기술을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태양광 비행기 솔라 임펄스2는 오는 3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출발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7월에 다시 아부다비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외행성은 태양계를 도는 천체로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궤도 주변에 다른 천체를 배제하지 못하고 다른 행성의 위성이 아니면서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질량을 가집니다. 21세기 들어서 태양계 행성에서 탈락한 명왕성이 바로 이 외행성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발사한 우주선 새벽이 곧 외행성 케레스에 도착합니다. 우주선 새벽은 케레스 주변 궤도를 돌기 시작하면서 외행성이 어떻게 형성됐고 또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외행성이 생명체가 살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줄 근거들을 수집할 예정인데요.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3, 2, main engine start, 1, 0, and lift off of the Delta II rocket with Dawn.
지난 2007년 지구를 떠난 우주선 새벽은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두 가지 다른 세계를 탐험할 계획입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in more than 57 years of space exploration.
인류가 우주 탐사에 나선 지 57년이 넘었는데 두 목적지를 선회한다는 목표를 가진 우주선은 새벽이 처음입니다.
우주선 새벽 계획의 수석 기술자이자 책임자인 마크 레이먼 씨의 설명이었는데요. 레이먼 씨는 새벽의 목적지가 외행성 베스타와 케레스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외행성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인 소행성대에 있는데요. 이 두 외행성은 모두 원시 행성으로 간주합니다. 다시 마크 레이먼 씨의 설명입니다.
It and Ceres were in the process of growing to become full-sized planets.
케레스와 베스타는 지금 팽창하고 있는데요. 팽창이 끝나면 크기가 보통 행성만큼 될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우주선 통제소에서 지상 요원들이 우주선에 실시간으로 지시를 보냅니다. 지상에서 우주선의 모든 움직임과 우주선이 찍어야 할 영상들을 지시합니다. 우주선 새벽은 현재 케레스에 접근하고 있고 오는 3월 케레스 궤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케레스가 얼음으로 덮인 바위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새벽은 케레스의 사진과 정교한 지도를 보낼 것입니다. 이 우주선은 또 케레스의 구성물질을 분석하는데요. 이번 외행성 탐사 계획의 부조사관인 캐럴 레이먼드 씨는 새벽이 보내는 자료를 통해 케레스가 어떻게 현재 형태가 됐는지 그리고 옛날에 케레스의 생명이 살 수 있었는지 연구할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One of the interests in bodies like Ceres and other icy bodies in the
태양계 안에 있는 케레스 같이 얼음으로 둘러싸인 외행성을 연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외행성들이 지구와 같은 행성에 부딪히면서 행성에 물을 가져다 줬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행성대 외곽에 케레스 같이 젖은 외행성들이 있는데요. 이런 외행성이 지구에 물을 가져왔다는 가설을 두고 현재 논란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임무 수행 초기에 우주선 새벽은 외행성 베스타를 돌면서 뜻하지 않은 발견을 했습니다. 다시 레이먼드 씨의 말입니다.
Quite to the surprise of the team that instead of being bone dry, which we expected,
원래 우리는 베스타에 처음부터 물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표면을 분석해 본 결과 정말 놀랍게도 과거에는 암석 안에 상당한 양의 물이 있었고 심지어 물이 지표면을 자유롭게 흐르기도 했었다는 흔적을 찾았습니다.
나사의 캐럴 레이먼드 씨는 만일 지구의 물이 베스타같이 젖은 외행성에서 왔다면 생명체도 같이 지구에 따라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우주선 새벽이 케레스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낸다면 이런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더 심도 있는 탐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주선 새벽은 오는 2016년까지 외행성 케레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 우주선은 자료 수집을 마치고 난 뒤에 케레스 궤도를 영원히 선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 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 상식 시간입니다. 해마다 철새 수십억 마리가요, 겨울을 나려고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죠. 이렇게 남쪽에서 겨울을 난 철새는요, 이듬해 봄이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런데 철새가 이렇게 장거리를 날고도 왜 지치지 않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눈길을 끄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김정호 기자와 함께 철새의 숨은 비행 능력과 관련된 과학 원리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국 과학자들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철새들을 연구한 결과라고요?
그렇습니다. 영국 벵고르 대학 소속 과학자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높은 산을 넘어 인도로 들어가는 인도 기러기를 연구했습니다. 원래 많은 과학자가 새들이 산을 넘을 때 높은 고도에서 직선으로 날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직선으로 날아야 이동거리가 짧아져서 덜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는데요.
네.
하지만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인도 기러기가 산맥 지형을 따라서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날았다고 합니다.
뭐 산등성이를 따라 날면은 이동 거리가 훨씬 길어질 텐데요.
맞습니다. 인도 기러기는 1390m 높이를 오르려고 무려 11290m를 움직였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비행하는 이유가 있겠죠.
물론입니다. 이런 비행은 히말라야의 혹독한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 5,500m의 상공에서는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지상의 10% 수준까지 떨어지고요.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정상에서는 7%에 불과합니다. 또 공기 밀도도 지상의 절반 이하인데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서는 숨쉬기가 힘들 뿐더러 아무리 날갯짓을 해도 공기가 부족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을 받기 힘든 환경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날개가 힘들어서 체력 소모가 많아지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인도 기러기가 높이 올라가려고 날갯짓을 5% 늘리면 심박수는 19% 빨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높이 날수록 체력 소모가 많다는 뜻인데요. 연구진은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나는 것보다 고개 비행을 하는 것이 8% 이상 에너지를 아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철새의 장거리 이동에 숨어 있는 과학 원리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 기자였습니다. 네, 철새가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은 바로 V자, 알파벳 V자 대형입니다. 연구 결과 새들이 이 V자 대형으로 나는 이유는요. 앞새의 날갯짓으로 생기는 상승 기류가 뒤에 오는 새가 비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네, 지금까지 열렬한 과학 세상이었습니다.